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핵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인 대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체포된 미국인이 완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는 이름의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학생이 미국 정부의 묵인과 조정 밑에 북한의 단결을 파괴할 목적으로 북한의 관광 명목으로 들어온 뒤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됐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그가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김동철 씨를 포함해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약진에 힘입어 아시아와 유럽 증시들이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6%가 뛰어올랐으며 홍콩 증시도 3%, 한국 증시는 2%가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필리핀 증시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영국 증시는 1.6%,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2%씩 오른 상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이 같은 회복세는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3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다룰 것이란 기대를 높인 뒤 이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제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한 것에도 고무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 지역 외교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제 이집트 카이로의 아랍연맹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분쟁과 시리아 사태 등 아랍권 분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평화와 발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동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여전히 전쟁과 충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아랍연맹의 신성한 사명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했습니다. 시 주석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전쟁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내전 중단과 정치적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필리핀 여성들이 일본 왕의 방문을 앞두고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오늘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다음 주 일왕 부부의 공식 방문 중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와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고 필리핀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 등 3대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단체인 릴라 필리피나 측은 전쟁 당시 위안부로 동원됐던 피해 여성 규모가 적어도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약 200명의 피해 여성들이 숨졌으며 지금은 70여 명만이 남아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식당을 공격해 적어도 20명이 숨졌다고 소말리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경찰에 따르면 반군들은 어제 저녁 모가디슈의 리도 비치뷰 호텔에 있는 식당에 난입해 폭탄을 터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보 당국자는 VOA에 정부군이 반군들을 건물에서 몰아냈으며 반군 지도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호텔 내부를 장악했으며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제재를 위한 5자 회담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의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외면하는 전략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말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6자 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북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대북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단순히 이제 핵 문제 하나만 보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그중에는 이 김정은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다섯 개 국가들이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함의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 정책의 초점을 대화보다는 압박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하더라도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곧 실시될 미한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와 협상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관련 각국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제 비확산 시스템의 수호자이며 한반도 평화 안정의 조성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추진자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 측의 실효적 제재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무관용의 엄중함을 북측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 보고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를 강조하면서 관건은 중국의 협력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 측이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시김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조한 5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30년 넘게 국제사회에 논란이 됐던 이란 핵 문제를 보면 국제사회가 이란에 지속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결과 이란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며 결국 5자가 단합하면 북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안보리 상임위석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윤 장관은 중국이 5자 회담에 참여할지 또 지금 단계에서 각국의 반응이 어떨지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향한 나름의 압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계속될수록 북한은 뼈아픈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선 양자 제재 차원에서 포함될 경우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될지 여부는 이사국 간 협의에 달려 있어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북한 도발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압박 외교 등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는 건 물론 미한일, 미한중, 한중일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점을 감안해 북핵 문제를 다룰 별도의 상설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정착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 특별 업무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핵 문제의 주무 부처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해 내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나 교류 협력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말 해법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TF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국장급 이상을 팀장으로 서기관 한 명과 사무관 두세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이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통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 시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북한이 어떤 문제로든 회담을 제의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수준의 당국 대화를 언제 하겠다는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대화라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공단 폐쇄나 철수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될 수 있었다며 다만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북핵 상황과 무관할 순 없다며 대북 제재나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 사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결 통로가 올해 구축됩니다.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위성 사업도 착수됩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군은 경기도 오산에 구축된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으로 상호 연결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있는 조기경보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되어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써 사실상 미한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2020년대 초반까지 다섯 기를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거나 실제 핵을 사용하는 단계에 대응해 외교, 경제, 정보, 군사 등 4개 분야에서 조치를 내리는 맞춤형 확장 억제 수단의 운용 연습도 다음 달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미한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설립되는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는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격 무기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창조 국방형 미래 군사력 건설 과제로 채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 체계를 비롯해 수중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 초고속 수중운동체 개발,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한 무인감시체계 구축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스텔스 무인타격체제는 높은 공중에 채공하는 무인 스텔스 모선에서 지능 자탄을 탑재한 소형 무인기를 발전시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은 수중에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어뢰를 개발하는 기술로 지난해 말 기본 형상 설계를 마쳤습니다. 소형 무인기 감시 체계는 지난해 3월부터 육군 2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에서 시험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작전 운용 성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 국방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는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특히 미국과 한국 사이에 탐지와 교란, 파괴 방어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극대화하고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오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미국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의 통보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이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 학생인 왕 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프레데리크 씨가 미국 정부의 묵인과 조정 아래 북한의 일심 단결 기초를 허물기 위해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뒤 적대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이들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무관심 속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북한 핵 문제는 잊혀질 것입니다.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국무부 북한 담당관으로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21일 열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위티 연구원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실험의 여파가 잠잠해지면 곧바로 북한을 잊고 시리아 등 다른 지역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Unfortunately, I will predict that a few months from now.
위트 연구원은 이런 무관심이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운 속도로 진전시켰다며 북한이 2009년 이후 핵무기는 물론 관련 시설과 핵무기 탑재 기술까지 빠른 성장을 이룬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이면 북한은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수소폭탄도 상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ur projections were that the North Koreans by 2020 might be able to.
1994년 미북 핵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현재의 북한 핵 문제가 무관심 속에서 더 진전을 이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Why should we do anything about North Korea? Why don't we leave it alone?
북한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나 이란과 달리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런 무관심이 언젠가 국제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언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과 중동과 같은 곳으로 무기를 수출할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1994년과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한 핵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젠 전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핵시설과 기술을 발전시켜 4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22에서 4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연간 40kg 정도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f I looked at infrastructure there, all the
특히 북한은 현재의 시설과 보유 핵물질만으로도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와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1994년 핵합의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policy we had failed. The policy we had during
미국은 1994년 이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을 뿐 제네바 핵협상 당시의 정책은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1990년대를 교훈 삼아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강력한 제재와 군사 공격, 대화를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한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붕괴를 염려하는 중국의 반대로 어렵고 군사공격 역시 동맹국들의 반대를 불러온다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dday agreement, other efforts at getting a negotiation going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en the North Koreans.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 2012년 미국과 2.29 합의를 이룬 북한이 곧바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려면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무기류와 사치품에 한정된 현행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 이란식 제재와 같은 금융과 해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곧바로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유엔 차원의 제재 외에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독자적인 제재 수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사치품에 한정된 현행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이란에 가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제재가 나온 다음에 미국의 북한 제재법을 통한 북한하고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중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북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을 다 제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포괄적인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란에 하듯이 포괄적인 제재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 돈벌이 하는 모든 루트를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몇몇 기업 그거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이 제재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의 회사나 금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와 연관된 제3국의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도입했지만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나 불법 행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미국 등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제재의 10분의 1도 북한에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BDA식 제재의 경우 북한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 관리 방식을 변화시킨 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옛날에 BDA 이후에 북한이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저 방도를 다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좌를 차명으로 저 여러 군데 개설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뭐 BDA식으로 어디 한다 그래도 어느 저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래 해봐야 딴 데 가서 또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BDA식 그런 건 해봐야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를 적용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북한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북한이 2007년 단계적 비핵화를 담은 2.13 합의에 동의한 것도 BDA의 제재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중국인 대리인을 활용한 계좌 개설이나 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음성적 거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통치 자금이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흘러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을 제재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꼽힙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란에 취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보험을 금지하고 한국과 일본 등 유관국 간 협력을 통해 북한에 기항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의심화물이나 북한이 중재한 의심화물에 대해서만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도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하는 제재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한된 현행 제재 대상을 인권 침해 관련자들로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겠는가? COI 보고서가 2년 전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어젠다로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대북 정책을 아주 포괄적으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이 정치범 수용소, 또 해외 노동자 문제, 이건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북 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되는 데다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로 꼽히는 원유 공급 중단 역시 중국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태호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바로 북한 정권에게 직접 가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유네니머티와 메시지, 여기는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중국이 해야 될 일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석유 끊고, 식량 끊고, 민간 교육 끊고, 이 세 가지인데 중국이 그렇게 해줄 것 같지 않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리고 있고 미일 동맹에 대결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정세 속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과거보다는 강한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강도 높은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로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송출이나 식당 운영 등에 대한 제재, 또 밀무역 통제 강화나 핵이나 미사일 생산에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검열 강화 등이 꼽힙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데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이 북한이 정말 아파할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경우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에 공조하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은 국제사회가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5차, 6차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김 전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럽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이 밖에 중국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거나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표결 전에 실시된 토론에서 결의안 공동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에티제 샤케이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nd we too strongly condemn the test, which is a direct threat to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추가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샤케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We need more concrete international action to end the impunity.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정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16년 레인보우 스쿨 겨울 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겨울 학교는 3주 동안 운영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닝맨 보고 있어요. 다시 나오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게 한국어를 익힙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서울 무지개 청소년센터인데요. 탈북,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2016 레인보우 스쿨이 시작됐습니다.
저 칼라 뭐.
아니, 나 안 봤나 이거?
안 봤어.
올해 겨울학교는 이곳 서울 무지개 청소년센터 등 전국의 직영 및 위탁기관 17곳에서 지난 18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스쿨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이주로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겨울학교는 32주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히 겨울이나 여름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텀이 있는데 그 텀이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나 아이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의 이해나 이런 게 이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겨울학교나 여름학교를 이제 신설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학교는 주로 한국사의 이해나 뭐 정보 안내나 아니면 한국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나 한국의 이제 한국어를 익히는 그런 뭐지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이나 그다음에 또 체육 이제 답답하게 너무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요즘에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주로 볼링이나 뭐 아니면 이제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들 중에는 이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지만 그 안에 다문화 청소년도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청소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전 알아요? 공전?
레인보우 스쿨은 지난 2010년 시작됐고요. 겨울과 여름 학기를 비롯해 상하반기 16주 전일제 과정과 야간, 주말학교 등 시기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수정예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오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현장 학습을 합니다. 초급 3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지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7명 정도가 있어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덧붙여서 이제 문화까지 같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문법, 어휘, 그리고 영역별로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위주로 기능별로 가르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전래동화를 보여줘요.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이 쉽게 다가오고 좀 더 마음이 좀 열린 상태로 바라보게 되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습득을 할 수 있고
중도 입국 탈북 청소년이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주로 중국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어 사용이 워낙 좀 많아서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한국어로 대답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옆 친구들끼리 그냥 중국어를 쉽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 버리니까 이게 좀 더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중국에서 온 박민정 학생은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한국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법이랑 쓸 때는 띄어쓰기 같은 거. 존댓말 너무 복잡해요. 실생활은 대부분 중국어로 해요.
박민정 학생은 재미있는 현장 학습이 있는 오후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특수 분장, 멍화장, 멍 드는 거 그런 화장,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진 화장. 오후 활동이 재밌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김미영 학생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쓰고 읽기가 아직 서툽니다.
한국말은 제가 많이 하지만 문법이랑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뭐 많은 애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 배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저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작년 여름방학에도 여기 왔었는데요. 그때 볼링 그랬는데 갔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장 인기 많아?
레인보우 스쿨의 학생들은 태어난 나라도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준도 다 다르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행정지침이 발표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어떤 지침인가요?
네,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 또 사회통념상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격 발표한 공정인사와 취업 규칙에 대한 이 한국 사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그동안 1년 넘게 준비해온 정년 60세 고용 나침판 역할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지침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좀 알아야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흐름은 이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이 기존의 55세, 58세 정년 제도를 60세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서 여당과 경영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또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영과 반발이 엇갈린 반응, 어떤 내용인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네.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영계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노사 갈등을 진정시키는 이 한 발 발전한 그런 조치라는 반응인데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를 유발하는 그런 지침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은 곧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5일 전국의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서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 양대 지침 저지를 위한 소송도 하겠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노동계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이후에 그 단기간 시간제 노동자인 이 알바, 아르바이트 노조 조합원이 있는데 120여 명이 서울 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해서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침이다.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통신 노동개혁 지침 발표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이 곧 여군 만 명 시대를 맞는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국의 여군 수가 총 1,960명이 될 것이라는 국방부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오늘 신년 업무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군들은 자의에 의해서 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성 군인이 만 명이 넘었다는 것, 이 달라진 한국 군의 어떤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네, 우수한 여성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 군인들은 일반 사병이 아니라 직업 군인인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는데요. 국방부는 2020년까지 전체 군의 7%를 여군 장교로 만들고 부사관은 5% 비율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군 장교 7%는 이미 지난해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년에 부사관 5%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성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한국 군의 변화는 대학교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을 장교 후보생으로 육성하는 ROTC 학분단이 있는데 올해 1개 여자 대학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ROTC 학군단은 남자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여대생들도 학군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2010년부터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서울의 숙명여대, 성신여대에 여자 학군단이 도입된 데 이어서 일반 대학의 학군단에서도 여학생을 선발하는 등 전국 108개 대학에서 190명의 학군단 후보생들이 계속 선발되고 있는데 여성 군 간부 양성이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헬기 조종사, 해상 초계기 조종사, 고속정 정장의 여군이 진출해 있고요. 앞으로는 잠수함에도 여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건강한데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건강염려증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건강염려증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5살 이상 한국 사람의 35.1%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은 69.2%,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정도만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65%는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 한국의 건강 수준은요,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 그룹입니다.
아, 네.
국민이 건강한 나라 상위권에는 미국, 캐나다, 에스파냐, 칠레,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이 속해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실제로 건강하면서 건강하지 않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는 나라에 한국과 일본이 꼽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건강 염려증이네요. 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뚱뚱하지 않은데도 자신이 비만 체격이다, 날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소식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그런 부분도 건강률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스스로 과체중이다,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실제의 차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이 12개가 있었는데 12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은 한국의 외모 지향적인 문화로 인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한국 사람들의 병상 이용 시간, 요양병원 이용률, 최근 10년간 증가한 병상 수에 대한 분석도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습니다. 또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률도 상당히 길었고요. 지난 10년간 한국 병원의 병상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에 2.2명인데 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주관적 건강률이 낮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기간이 길어서 의사 한 명당 평균 연간 진료 건수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 의사들이 환자를 보느라 다른 나라의 의사들보다 바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였는데요. 한국 의사들,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2.7배 많은 연간 6,487건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로 접어들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여전히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동반자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정치적 협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은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승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 동맹국들을 현대화하고 성장하는 나라들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 재난 구조, 해적 대처 능력을 위해 동맹국들을 지원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실의 전략통신 담당 벤 로즈 부보좌관은 해양안보와 영유권 문제도 올해의 분명한 과제라고 최근 워싱턴 프레스센터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자유로운 항해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의 분규와 같은 경우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예를 들어 작년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분야의 하나는 기후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파리협정의 타결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최근 핵실험을 실시해 동맹국들과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막대한 비용과 부정적 결과, 고립을 자초한 북한 문제도 중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